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다룰 것이고 다룰 수 있으며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갖기 전 북한 문제 해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선제 타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어떤 결정도 미리 홍보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선택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를 신속하게 추가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매우 특이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활동과 사출 시험의 증거를 포착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신포조선소에서 지난달 30일 이달 들어 세 번째이자 올 들어 네 번째 사출 시험이 이루어졌다며 이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능력 개발에 결정적인 미사일 부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출 시험은 고압증기를 사용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 점화로 발사하는 미사일 콜드 런치 체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출 시험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두 번이나 시험 발사한 직후 이뤄져서 주목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늘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주권 수호에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중국인은 평화를 아끼고 사랑한다며 절대 침략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침략에 맞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토를 갈라놓으려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 정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에 해로운 쓴맛을 삼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이날 연설에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레오폴드 로페스 씨와 안토니오 레데스마 씨가 오늘 새벽 자택에서 연행됐습니다. 로페스 씨 부인은 오늘 아침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남편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른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두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군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자택 연금 상태에 있던 로페스 씨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연행됐습니다. 누가 로페스 씨를 연행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부인이 올린 동영상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보부 표시가 부착된 차량이 그를 연행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라카스의 전 시장이자 유력한 야당 인사인 레데스마 씨도 베네수엘라 정보부 표시가 부착된 차량편으로 끌려갔다고 가족들은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어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카타르가 자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경제 봉쇄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 중 이집트를 제외한 3개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카타르는 어제 WTO 제소의 첫 단계인 공식 협의를 요청했으며 세 나라는 앞으로 60일 안에 카타르와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과 보복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가 각각 2024년과 202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부터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부여받은 두 도시는 수주간의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이번 합의를 추인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932년과 1984년에 이어 44년 만에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북한의 2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북한 정권 교체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최근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노력을 치켜세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다음 날인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그저 말만 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유럽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31일 중국이 대북 압박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으며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하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담은 성명에서도 중국이 마침내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냉랭한 분위기는 3개월 전인 지난 4월과는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이후 중국에 대해 기대감 섞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That's a big step and they have many other steps that I know about. So we'll see what happens. It may be effective, it may not be effective.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중국 당국의 결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취임 이전부터 줄곧 주장했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역시 북한 문제와 연계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it's not exactly the right time to cal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right now. Do we agree with that?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이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자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도 같은 달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압박 의지를 시험해 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4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에서 중국의 조치를 미온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방코델타 아시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행을 직접 제재한 조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단둥은행에 취한 조치가 제3자 제재의 범주에 들어간다면서 앞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7월로 접어들면서는 당국자들의 발언이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쪽으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9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무역의 90%가 이뤄지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를 평가해달라는 BOA의 질문에 주목할 만하지만 고르지 않다며 더 많은 압박을 보기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역할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a's doing a lot less than it could. The trade numbers on China and North Korea are up.
북중 교역이 증가했고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이나 중국 내 북한 위장 기업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년간 이루지 못한 일을 단 몇 주 동안 중국이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완전하게 협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중 무역 문제를 북한 문제와 연계하는 것도 중국이 경제적 이득을 이유로 국경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리 없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2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30일자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내비친 점이 주목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지난 20일 열린 한 안보 포럼에서 미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 개발 능력과 핵 사용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해 떼어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이후 미국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정책은 침략이나 즉각적인 남북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북한 내부의 장성들이나 정치 파벌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도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정권교체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면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 같은 경제적 조치들을 추구할 정책적 도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김정은 일가의 범죄 실상을 알릴 수도 있다며 군 관계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재앙으로 이끈다고 믿게 되면 김 위원장에 맞설 음모를 꾸밀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의 경우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면 처음에는 이에 분노하며 미국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김 씨 왕조에 대한 지지가 현명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 전쟁이나 북한 정권의 혼란스러운 붕괴보다 정권 교체 과정을 관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9일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변화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이 레프코이치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레프코이츠 전 특사는 미국의 한반도 접근법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는 북한의 정권 변화 혹은 최소한 북한의 핵 야욕을 봉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최고 이익이라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략을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거나 영내 미군을 증강하고 단거리 미사일 등을 추가 배치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영내 불안정과 수백만 명의 난민을 초래하고 후자는 중대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9일자 사설에서 행정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제재 이외에 다른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최근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북한 내 정보 유입 강화를 주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의한 정치적 변화가 현 정권에 의한 비핵화보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또 일부에서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제재가 최상의 선택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게 됐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 세계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The DPRK's latest ICBM launch shows the urgency of this global threat.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같은 국제적 위협의 긴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최소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미국 측에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긴장 완화와 6자회담 재개 등 외교적 해법 역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주장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China have been implementing the resolutions in good faith in a comprehensive way. And we urge other countries to do so. The fact that
류 대사는 31일 UN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진실되고 또 포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다른 나라들도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아직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포괄적이고 정밀한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북한 민생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나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노력 역시 안보리 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으로 봐야 한다고 류 대사는 밝혔습니다. 류 대사는 북한은 물론 미국 역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re are two principal parties to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DPRK and the United States.
류 대사는 미국과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의 주요 당사국으로 지칭하면서 두 나라가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는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로 향하기를 거부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중국의 노력은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미국이 추진 중인 독자 제재도 안보리 결의안이 만든 국제사회 규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통상 북한의 도발 직후 열리는 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해도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은 이미 여러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이고 결의를 위반했지만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심각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추가 안보리 결의는 아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무 결의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은 이제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지났고 북한 정권이 세계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핵 문제 등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간 통화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각급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는지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내 전문가들은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과 관련해 북한이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일본 홋카이도에서 포착된 북한 미사일의 섬광을 보면 분산되지 않고 매우 뚜렷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은 이 미사일이 홋카이도로부터 17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며 궤도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정보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ICBM급 미사일의 재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국방부 장관 역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이번 ICBM급 발사를 재진입 시험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재진입체 기술은 상당히 많은 실험과 해석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며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을 주장하려면 재진입 시험 장치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엔트리 기술이 있다라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고각 발사에 대한 시험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거를 해석적으로 정상계적으로 쐈을 땐 리엔트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상호간의 컨버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아, 이 정도면 성공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여준 거 없잖아요. 지금 리엔트리 테크놀로지라는 게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한 거거든요.
장 교수는 이어 일본 NHK 방송의 홋카이도 영상 속 섬광은 재진입 당시 발생한 마찰열이 외부의 찬 대기와 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만 가지고 재진입 성공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장 교수는 다만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ICBM급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라며 재진입을 못한 채 우주에서 핵탄두가 폭발한다면 방사선으로 모든 위성들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화성 14형의 고도를 볼 때 재진입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돼 있지만 기술 확보 여부를 따진다면 실패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NHK 영상을 보면 재진입 당시 상당한 발열과 함께 재진입체를 둘러싼 피복제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입니다.
재진입할 때 상당한 발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점차 내려오면서 그 섬광이 그게 약화됐다라는 것으로 볼 때는 재진입체를 둘러싼 피복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그걸 누구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물적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증거에 제일 가까운 게 바로 홋카이도에서 촬영했던 그 영상일 것 같은데 그걸로 따져볼 때는 재진 입이 이거 좀 완벽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
이 전문가는 재진입체가 재진입 마찰 조건을 견뎠다면 상공에서 빛이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영상에 잡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 한국의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 이어 적십자 회담 제안까지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내놓지 않자 한국 정부는 북한에 거듭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한국 내에서는 남북 대화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의 군사당국 회담 제안을 무시했던 북한이 적십자 회담을 열자는 한국 측의 또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끝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17일 적십자 회담과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 분계선상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지난달 21일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이달 1일에 열자고 각각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재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1일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대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에도 한국 정부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전략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통일부를 방문한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와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인내 한계선을 의미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자칫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자꾸 대화와 협력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논의에서 좀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한국 정부가 자처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군사회담 제2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답했는데도 여전히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의 창구가 닫혀있지 않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 일변도가 아니라 대화와 제재 병행임을 분명히 했다며 최근 북한에 제안한 회담은 전략적 수준의 북핵 대화와는 무관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인도적 차원의 대화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임박한 그런 남북 사이의 군사적 그런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 완화 조치, 이른바 전술적 차원에서의 긴장 완화 조치의 한정한 대화였지 전략적 수준에서의 북핵 대화를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베를린 구상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와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자꾸 바뀌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지난 6월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료 공급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6월 중국으로부터 17,427톤의 비료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00여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가뭄으로 올 가을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난 6월 수확한 이모작 작황도 나빴기 때문에 비료 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권 원장은 밝혔습니다.
금년 가을 작황도 지금 크게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곡물 생산의 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지금 이제 비료를 갖다가 충분하게 주는 그 방법 외에는 별 적정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기상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 그 작황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밀과 보리 6만 톤과 감자 24만 톤 등 총 31만 톤의 이모작 작물을 수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 감소한 규모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도 크게 늘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한 권태진 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중국으로부터 총 23,131톤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의 곡물 수입량 16,300여 톤보다도 많은 겁니다. 곡물별로는 옥수수가 9,900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밀가루 6,500여 톤, 쌀 6,100톤, 전분, 두류 순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북한의 중국산 총 곡물 수입량은 39,4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권 원장은 올 상반기 중국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것은 지난해 가을 수확한 곡물 재고가 거의 소진된 데다 올해 이모작 작황마저 좋지 않아 시장의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곡물 수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권 원장은 특히 올 상반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가 35.5%로 가장 많았고 쌀 31.4%, 밀가루 26.1% 순이었다며 이는 지난해 옥수수 수입 비중이 5.7%에 불과하고 쌀 비중이 77%였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 옥수수 수입을 크게 늘린 것은 주민들의 수입이 줄면서 가격이 저렴한 옥수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석탄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이제 석탄에 기대해 가지고 상업 활동을 하던 그런 그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꽤 위축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소득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생활비를 또 줄여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쌀보다는 가격이 싼 옥수수 쪽 수요가 이제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북한 그 수입에 이것도 수입 면에서도 여실히 이게 이제 반영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권 원장은 특히 6월 한 달 동안 거의 만 톤에 가까운 옥수수를 수입한 것은 최근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해 식품 소비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의 마지막 사연인데요.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30살 탈북 청년 오스틴 현 씨. 미국의 명문 사립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오스틴 씨는 이제 곧 유학생 딱지를 떼고 미국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6년 세월이 숨가빴다는 오스틴 씨는 북한을 빠져나온 후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고 단언합니다. 중국에서부터 탈북 여정을 인도했던 나이 든 미국인 선교사를 떠올리는 오스틴 씨는 자신의 안전만을 염려했던 그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메콩강을 건너다 실종된 미국인 선교사.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선교사의 생사를 수사하던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결국 오스틴 씨는 자유를 얻게 됐다면서 자신이 얻은 자유는 누군가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살다간 선교사의 희생으로 얻게 된 자유.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위대한 인물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죠. 제가 어머님한테 감사한 거는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저를 중국에 데려가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이 저를 중국으로 안 데려갔으면 제가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받겠어요. 생명을 저에게 주셨지만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한국과 뉴질랜드, 미국 낯선 땅에서 후회 없이 그리고 떳떳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의 자세도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름도 안 부르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이 나라 세금으로 지금 이 모든 게 다 주어진 건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된다. 저 우리한테 국적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 엄마는 기초생활수급 벗어난 게 너무 기쁘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탈북자 지원금 지급 기한 5년이 차기도 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어머니의 근면성과 성실함은 오스틴 씨에게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 롯데마트 청소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반장이 되시고 나중에는 총무가 되시고 나중에는 소장이 되셨고 한국미아팀 소장 나중에는 스카웃이 돼가지고 그 중견 백화점이 울산으로 들어올 때 그 환경미화 소장으로 스카웃돼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밑에 어머님 밑에 직원이 20명이었어요. 한국분들 링겔 맞으면서 일을 갔고 말단 청소원으로 들어가서 3년인가 4년 3년 좀 넘으셔가지고 소장이 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어머니. 이런 자랑스런 어머니가 올해 자신의 졸업식에 참석해 이제 더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어머니. 오스틴 씨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어머니께 전할 겁니다.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선택은 결국 제가 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교육시킨 방법대로 제 자식한테 교육시키고 싶어요. 강요를 안 하세요. 대신 좋고 나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선택은 제가 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날들. 오스틴 씨는 먼 훗날 어머니와 함께 가보고 싶은 곳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
아버지 무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냥 앞에 술잔 부어드리고 그냥 제가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펑펑 울 것 같아요. 너무 비극이잖아요. 정말 비극이잖아요.
오스틴 씨는 아주 어릴 적 고향에서 가족과 보낸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북한에 살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냐? 힘든 거는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해도 분명히 행복도 존재하거든요. 가족끼리 보냈던 아름다운 시간들.
소중한 추억이 남아있는 곳,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네.
잘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 나이가 30이고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아무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대신 술 한 잔 사주실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아버지한테서 배웠거든요. 어리긴 했죠. 15, 16살 때였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가끔 술을 혼자 드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사춘기잖아요. 저는 청소년 때니까. 그러면 한 잔씩 주셨어요. 술은 아빠한테서 배우는 거라고. 근데 고마웠죠. 왜냐면은 아빠와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아빠와 같이 맞상을 했던 추억.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고향 땅. 그곳에서 오스틴 씨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고향에 갈 날이 언젠진 모르지만 앞으로 자신의 삶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여정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오스틴 씨. 이런 바람은 탈북자로서 세상의 빚진 자로 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탈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오스틴 씨는 미국 유학을 꿈꾸는 탈북자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기억해두라고 조언하는데요. 첫 번째는 끈기와 인내였습니다.
저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보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앉아있고 끈기 있게 공부 열심히 잘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얼마만큼 자기가 열심히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냐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직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제 자신이 얼마만큼 정직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안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려고 노력하진 않고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이 나중에는 돌아오는 화살이 된다고 보거든요.
탈북자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이 점은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차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이야기 많이 하셨던 게 감사해라. 일부러 감사하도록 이렇게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제 삶 속에서.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고 땡큐 카드도 잘 못 보내지만 늘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진짜 감사해요.
끈기와 인내, 정직함, 그리고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 탈북 이후 지금까지 오스틴 씨가 깨달은 교훈입니다. 오스틴 씨는 자신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교훈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네,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 내 탈북자 1호 물리학 박사 조셉 한 씨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 준비한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여름휴가 절정기를 맞은 한국, 요즘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해외 여행객 소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한강 곳곳은 피서족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름휴가 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도 조기 복귀 없을 거라는 청와대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대한 한국 바깥의 호평이 화제네요. 한국에 가면 꼭 타봐야 한다는 서울 지하철에 대한 평가, 어떤 기능이 주목받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서울은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군요.
네네. 요 며칠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해서 더위가 가시려나 했는데 오늘 낮 기온이 다시 껑충 뛰었습니다. 장마가 물러갔고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다는 신호인데 닷새 만에 33도 가까이 올라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네.
서울, 경기,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일부 그러니까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오늘 폭염이 집중됐었고요.
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덥습니다. 한라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또 한국이 때마침 여름휴가 절정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매년 여름휴가의 절정기입니다. 전국 곳곳의 휴양지 특히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은 피서를 떠나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아주 분주한데요.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 어제 또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출도착 여객수가 20만 4,500여 명이고요.
네.
운항됐던 항공기가 1,055편으로 공항 개항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간 사람들 10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한강의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요?
네. 강이 있어서야 앞이 탁 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위를 즐기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한강 곳곳에 야외 수영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더위를 즐길 수가 있고요.
네.
한강 다리 아래 그늘을 찾아가면 또 강바람을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또 한강 전체가 피서지 겸 축제의 장이 되는데요. 한강 다리 중에 여의도를 지나는 마포대교 남단에는 지금 다리 밑에 헌책방 축제가 열려서 또 책을 볼 수 있는, 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예.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에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그 체험존이, 체험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카약, 카누, 수상 자전거, 모터오리 이런 그 수상 레저 시설이 한강에서 오늘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고요.
예.
원효대교, 천호대교, 청담대교, 성산대교 아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밤에 야외 영화관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지금 한국은 휴가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0일 휴가에 들어가서 오는 5일 서울로 복귀하는 그 일주일간의 휴가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휴가 사흘째가 되는 날인데요. 이틀간 강원도 평창을 거쳐서 오늘은 경남 진해 해군기지 안에 있는 군 휴양시설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며칠 전에 북한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네. 원래는 대통령의 휴가가 29일부터 계획돼 있었는데 이게 미사일 발사 때문에 대책을 논의하느라고 출발이 미뤄졌답니다. 지금까지 긴급한 외교 현안이나 뭐 비상 경제 상황이 벌어지면 대통령들은 휴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하루가 늦어지긴 했지만 휴가를 떠난 대통령을 두고 지금 휴가를 즐길 때인가 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다. 휴가에서 다 조기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도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조기 복귀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해서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대통령이 휴가를 포기하는 것. 북한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했고요.
예.
휴가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점도 강조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휴가 동선이 인터넷상에서 뭐 관심을 모으기도 하고 아무튼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그 대통령의 휴가 일정은 한국에서는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어디를 갔다든지 어디에 갔던 그 사진이 공개된다든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예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은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시설도 점검할 겸 해서 또 대내외에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어떤 목적 있는 동선이었었고요.
예.
어제 오대산 정상에 올랐다가 상원사 인근에서 시민들과 마주한 대통령의 모습이 시민들의 SNS 계정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는 오늘 아예 땀과 가랑비에 젖은 모습으로 시민들과 인사하고 사진 찍는 문 대통령의 휴가지 모습을 담은 10여 장의 사진을 또 공개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경상남도 진해에 머물고 있다고요?
네. 진해에는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이용하는 휴양 시설도 있는데요.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또 화상 회의도 할 수 있는 지금의 어떤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 최적의 휴가지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은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조용히 이곳에서 구상할 것이다. 이런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서울 지하철이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등 수도권 사람들은 뭐 이제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의 기능이 해외 언론이라든지 잡지의 평가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기능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서울에 가면은 한국에 가면은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가 있고요. 세계 여러 도시의 지하철을 비교해서 이 서울의 지하철 최고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한 영국 BBC 방송의 호평이 서울 지하철을 지금 다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해외 대도시의 지하철 뭐 뉴욕이나 뭐 런던, 워싱턴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아, 서울 지하철이 괜찮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도 같네요.
네, 저도 엄지손가락 들겠습니다.
네.
서울이 여러 가지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언론과 잡지가 호평한 서울 지하철의 기능을 보면은 아,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예.
서울은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지하철 환승 가능합니다. 경기도 수도권 지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요금 한 번만 정산하면 되는 그런 첨단 시스템을 높게 평가받았고요. 서울에서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 뭐 전화기 만지는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4세대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수한 점으로 꼽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전체 88%나 된다는 점. 영국에 있는 그 지하철보다는 3배나 네. 더 많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열차의 그 철로와 승강장을 분리하고 있는 스크린 도어 서울 지하철의 특별함으로 꼽혔습니다.
예. 미국의 한 여행 정보 웹사이트도 서울 지하철을 칭찬했다고요?
네, 네. 그 미국의 원더 위즈덤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서울 지하철의 냉난방 체계를 칭찬했답니다. 여름에는 사실 서울의 그 지하철이나 버스만큼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예.
에어컨으로 아주 시원하게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서 또 의자가 따뜻해지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당연한 기능인데 여름철에도 찬바람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 냉방칸 있다. 뭐 이런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 적어도 서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예. 뿌듯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VOA 세계 뉴스, 또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화학무기 사용과 개발에 관여한 시리아 군 인사와 과학자 1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과학연구센터 과학자 8명과 군 고위 인사 8명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유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움직임에 따른 것입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지난 4월 말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칸샤이쿤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당시 공격에 사린가스가 사용됐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을 포함해 적어도 민간인 8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서방국가의 정보당국은 아사드 정권이 당시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민간인의 염소가스가 사용됐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자 16명의 금융자산은 동결되며 이들의 해외여행도 제한됩니다. 미국은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서부 지역의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러시아와 요르단과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아사드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시리아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징후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휴전이 시리아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 역시 우리와 같이 안정되고 화합된 시리아를 원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정권이 이미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아사드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재건 원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사드 대통령의 퇴출 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아사드의 퇴출과 정권 교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